크리스천티 투데이 잡지를 읽던 중에 마이클 최샤이어라는 미국 목회자가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할 이야기이기에 예배 시간에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하루는 최샤이어 목사가 한 친한 무신론자 친구와 함께 스포츠바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손가락으로 벽에 걸린 대형 TV 화면을 가리키면서 말합니다. 절에서 내가 크리스천이 되지 않을 거야. 네가 말하는 것들 가운데 많은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저런 것들 때문에 내가 교회에 가지 않을 거야. 마침 TV에서는 테드 해거드 목사의 추락에 관한 이야기가 방영되고 있었는데 해거드 목사는 2006년까지만 해도 콜로라도 대형 교회 목사요. 40여 개 교단, 4만 5천여 교회를 대표하는 미국 복음주의자 협회 회장이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2006년 동성연애자와의 스캔들로 두 단체에서 모두 불명예 퇴직을 당한 사람입니다. TV에 귀를 기울이지 않던 최샤이어 목사는 무신론자 친구가 해골드 목사의 위선에 대해서 얘기하는 줄 알고 대꾸했습니다. 우리 모든 목사가 다 그렇지는 않잖아. 그러자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말이 안 통하네. 이거 봐. 저 사람은 오래전에 미안하다고 해서 아내와 애들까지도 그를 버리지 않고 용서했어. 그런데도 너희 크리스천들은 아직도 그 사람을 증오해. 너희가 늘 떠드는 은혜로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해. 너는 믿지 않는 나와 얘기할 때는 늘 하나님이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라고 하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나의 소망을 회복시켜 주실 거라고 하면서 믿는 너희들 가운데 하나가 잘못하면 그에 대해서는 너무나 악한 거예요. 그 말을 한 후 그 친구는 최샤이어 목사의 뇌리를 때리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너희 크리스천들은 자기 사람들을 죽여 늘 그랬고 늘 그럴 거야. 이 말을 듣고 최샤이어 목사는 아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친구가 약속 때문에 곧 떠난 후 눈을 들어 TV를 보았을 때 그 친구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해거드 목사는 자신이 깨끗하지 못하다고 인정했는데도 목사들은 나와서 해골드 목사를 계속 매도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작년에 한국의 어떤 유명한 목사가 추락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누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이 못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여왔습니까? 그런 사람들과 긴밀히 교제할 기회가 있었다면 그들을 어떻게 대해왔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반응이 성경적인지 아닌지 성경 말씀을 자세히 묵상하며 점검해 본 적이 있습니까? 최샤이어 목사의 글을 읽으면서 저는 자동적으로 오늘 설교 본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말부터 속게 되는 구역 성경 공부의 본문이 바로 요한복음 1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제목인 14절 말씀은 우리 크리스천들이 평생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를 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한 후에 이제 14절에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합니다. 이전에는 말씀으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직접 몸소 계시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인간으로 태어나셨다 하는 겁니다. 같은 진리를 히브리서 기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때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합니다. 구약시대 오랜 세월에 걸쳐 많은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계시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때가 되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하셨다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시는데 이 말씀의 문자적인 의미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심에 하는 겁니다. 텐트를 치심에 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하시면서 나를 위하여 성소를 짓게 하여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게 하라 명하셨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막을 지었을 때 장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게 됐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한 직후 사도 요한은 곧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의 눈이 뜨인 사람에게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하고 고백합니다. 물론 요한과 다른 제자들이 본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이 본 영광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하고 덧붙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본 영광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은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여러 표적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요한복음 2장 12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하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후에 요한이 한 코멘트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또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신 후에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또 복음서 곳곳을 보면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은 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물론 요한은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몸이 변형되시고 옷이 찬란하게 희게 되었을 때 주님의 영광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주님의 영광을 또한 보았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서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단순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정의하는 은혜와 진리 중에서도 은혜가 으뜸되기에 그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을 보면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원어를 직역하면 주님의 은혜의 충만함으로부터 우리가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느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함으로부터 진리도 받았지만은 은혜 받은 것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저 은혜를 충만히 받았다고 하지 않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말하는가? 이어지는 17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원어를 보면 하고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합니다.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은 지금 율법을 한쪽에 놓고 은혜와 진리를 반대편에 놓고 이 둘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를 한쪽에 놓고 예수님을 다른 편에 놓고 두 분을 대비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요한은 율법과 은혜와 진리를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밝히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고 구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예언자들이 가리켰던 구원자시요 구약의 모든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45절만 봐도 예수님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바로 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모세를 믿었다면 나를 믿으리라고 말씀합니다. 모세와 예수님은 대비되는 개념이 아닙니다. 지금 졸고 있는 분 있는데 눈을 크게 뜨시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17절을 올바로 옮긴다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주어졌고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느니라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주신 율법도 100%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었습니다.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은혜와 진리의 말씀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인간 모세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으로 주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하고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와 진리는 말씀으로 기록하면 전 세계의 모든 도서관을 다 채워도 다 기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 구약에 있는 말씀 39권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잘 설파하지만은 온전한 하나님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직접 인간의 옷을 입으시고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에 충만한 데서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가? 이미 모세의 율법으로 대표되는 구약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크지만 그 은혜 위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직접 오셔서 계시하신 그 은혜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구약을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보다 훨씬 더 풍성한 완전한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본문 말씀 가운데 15절, 18절은 이번 주말 구역 성경 공부 시간에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집중하기 원하는 진리의 말씀, 14절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입니다. 이것을 평생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다. 우리 많은 크리스천들 교리문답 시간에 배워서 앵무새처럼 되뇌입니다. 너는 왜 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물어보면 대답이 막연할 때가 많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뭡니까?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은혜와 진리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출애굽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8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담대히 요구합니다. 원컨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이 질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모든 선함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반포하리라. 나는 은혜를 줄 자에게 은혜를 주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여기 모세는 나한테 영광을 보여달라고 주님에게 요청했는데 주님은 그에 대한 답으로 나의 모든 선함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고의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Goodness, 선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을 보면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반포하십니다.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고 말씀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의 핵심은 하나님의 지고의 선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지고의 선은 한마디로 인자와 진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인자, 여기 우리말로 인자라고 번역한 원어는 성경에서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뿐만 아니라 영어 성경에도 다양하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종종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자비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언약의 사랑이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번역은 사랑의 은혜로움입니다. 줄여서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기 진실이라는 단어는 우리말로 진리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신실함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지금 출애굽기 33장에서 말씀하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은 구약에서 계속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요한은 이것을 요약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출애굽기 33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출애굽기 34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인자와 진실입니다. 신약 요한의 말로 옮기면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시면은 은혜와 진리의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절반은 비교적 잘 이해하고 잘 선포해 왔던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이후로 지난 7년이 넘게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만을 선포해 왔습니다. 딴소리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희석시키지 않고 부분적으로 전하지 않고 온전히 전하려고 애를 써왔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절반은 어떤가?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로 선포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어떻게 전했는가? 우리 개인의 삶과 개인의 삶, 가정의 삶, 교회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잘 전파했는가? 우리 자신을 가만히 평가해 보면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대로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많은 PCA 장로교, 많은 남침례 교단 교회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똑바로 잘 선포는 했지만 많은 그런 교회 성도들과 같이 마음은 얼음장과 같이 차가웠을 때가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영광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지상에서 보여주신 수많은 은혜의 삶, 그 수많은 은혜를 끼치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장 크게 드러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마태복음 9장에 기록되어 있는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논쟁입니다. 주님께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신 후에 마태와 마태의 수많은 친구들과 함께 잔치에 참여하십니다.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을 보면은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데 그 말은 강도와 살인자, 간음한 여인, 창기들을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저지르고 타락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와서 주님에게 시비를 겁니다. 제자들에게 시비를 겁니다.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왜 잡수시느냐? 누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을 비방하여 가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차별적인 삶의 의미를 두고 살아가는 바리새인들에게는 당연한 질문이었습니다. 마태와 같은 세리들에게는 자신의 옷자락이 닿는 것조차 허락하지 않는 바리새인들, 그들은 당연히 물을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저질 인간들과 식탁교제를 할 수가 있는가? 세리는 회당에서 회당에 출입하는 것도 금지된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들으시고 먼저 상식을 통해서 이들의 무지함을 일깨우십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그 다음에는 구약 말씀 호세아 6장 6절 말씀을 인용해서 그들의 무지를 일깨우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 다음에는 자신의 권위로 이들의 무지를 일깨우십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 말씀은 세상에는 의인과 죄인의 두 부류가 있는데 죄인들만 부르러 왔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죄인인데 우리 모두를 부르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월이 많이 지났지만은 우리 문화가 다른 곳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본질 변한 것이 없고 우리 인간의 본질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안에 보면은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흠이 많은 사람이 교회에 들어오면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는 정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고 다른 성도들에게 적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결과 교회에 와서 주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닫고 공동체의 아름다운 삶을 맛보고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기를 거부합니다. 설교 말씀은 어렵지만은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련하게 들리고 걸림돌이 되지만은 때로는 말씀이 분노하게 하지만은 예배 후에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고 금요일 구역 모임을 통해서는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맛보고 신비한 기쁨과 평강과 자유의 삶을 맛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교회에 오면은 금요일 모임에 가면 수치심을 느끼고 소외감을 느끼고 거부감을 느끼는 겁니다. 한두 번 나오다가는 교회는 모두 위선적인 곳이라고 결론 짓고 교회를 떠납니다. 그 결과 성도들이 매주 교회에 모여서 아름답게 예배를 드리지만 주님 이름으로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정작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죄인이 구원받고 복된 삶을 누리는 일은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 특별히 하나님의 온전한 진리만을 전한다고 하는 교회들의 현상입니다. 말씀은 똑바로 전하는데 교회가 늘지를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지난 7년이 넘게 줄기차게 하나님 말씀만 선포해 왔는데 잘 늘지를 않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날 교회들이 똑바로 산다는 교회들이 들어야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드러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다 하는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봐야 그 다음에 진리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아직 영의 눈이 뜨이지 않아갖고 진리를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 너 왜 보지 못하냐고. 아직 성령을 받지 못했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받지 못했기에 주님이 보시기에 부정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깨끗이 못한 삶을 사는 사람에게 너 왜 그러느냐 하는 것은 너무나도 억울한 얘기입니다. 장님에게 왜 너 보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억울한 얘기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은혜의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주님이 왜 세상에 오셨는가?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합니다. 죄라는 죽을 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죄인을 불러 때가 되어 회개시키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자신과 같이 식사를 하는 세리들과 죄인들을 병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들은 격리시키고 처벌해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하시지 않고 의원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육신의 병이 들면 의사를 만나 치유받듯이 이러한 영적인 병을 만나면은 나를 만나 고침을 받으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여서 살아갑니다. 사실 교회는 5만 부류의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됩니다. 희망적으로는 주님과 같이 우리가 교제하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특별히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볼 때 저지르고 타락하고 그리고 구원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 보면은 영적으로 아픈 사람인 것을 봐야 됩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에 남에게 고통을 주고 자신도 고통을 받는 자로 긍휼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멸시하고 조롱하고 정죄할 대상이 아니라 많은 사랑과 격려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보아야 됩니다.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두 치유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봐야 됩니다. 이러한 눈으로 성도들을 보기에 얼마나 악하고 추하고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 교회에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를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아비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부모라면 자녀가 아프다고 정죄하고 멸시하지를 않습니다. 정상적인 부모라면 의사에게 데려가고 간호해주고 기도하고 같이 고통을 겪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왔냐고 물으십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 돈으로 교회를 지음으로써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에서 많은 학문을 쌓음으로 그 지식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 세상에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곳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성경에 따르면 그런 영광은 예외적인 영광인 것을 봅니다. 우리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에 얽매여서 죄인을 정죄하고 멀리하고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어 구원받았기에 예수님과 같이 죄인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먹고 마시며 살아갈 것인가?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인가? 우리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은혜의 영광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베소서 1장을 보시면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터뜨리는데 1장 6절에 뭐라고 노래하는가?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왜 태초에부터 우리를 택정하시고 구원하셨는가? 그 목적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디에 목숨을 걸었냐고 하면은 복음에 목숨을 걸었는데 복음은 한마디로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2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얻으시고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이 무엇에 비례해서 커지냐고 하는 거 아니? 은혜에 비례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은혜와 진리 모두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진리는 머릿속에서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는 가슴에만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진리만 잘 아는 사람들은 차갑습니다. 근데 진리가 없이 은혜만 아는 사람들은 뜨겁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진리한 은혜가 성경에 근거한 은혜가 아닙니다. 둘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100% 냉철한 진리가 있어야 되고 100% 뜨거운 하나님의 은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간음하고 살인한 다윗, 그를 용서하시고 그를 가장 위대한 왕으로 세우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간음한 여인 데려와서 돌로 쳐 죽이라 그럴 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제껴놨던 다섯 번이나 결혼했던 사마리아 여인 직접 찾아가신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성전에 올라온 세리와 바리새인을 봤을 때 바리새인의 손을 들어주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한 세리에게 내가 의롭다 함을 받았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탕자, 주님을 떠난 그 탕자 아들을 끝까지 매일 나와서 기다리시는 은혜의 하나님입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원합니다. 올해에도 주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크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제는 은혜의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일체에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주님께 다 맡기고 목사가 주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을 맡기고 또 목회자들이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선포하는 것으로 맡기고 여러분까지 시어머니 노릇하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경험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옛날에 부정하게 계속 살던 사람들이 주님의 때가 되었을 때 그들이 전부 결혼하고 복된 삶 살았고 그러다 떠난 사람들 우리가 잘 압니다. 그까지 돌봐줘야 됩니다. 그 사람들 마음속으로 압니다. 자기가 죄인인 거 아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 죄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들어가야 성령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데 아직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을 억울하게 하지 말아야 되고 만민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우리가 어지럽게 하지를 말아야 됩니다. 원합기는 우리 모두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앞으로 1년은 지금까지 해왔듯이 진리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선포함으로 진리의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는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많이 체험하고 말씀과 삶을 통해서 많이 체험하고 실제로 은혜의 통로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기에 우리를 통해서 은혜와 진리의 영광이 모두 크게 드러나는 하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